이렇게 또 추석 연휴의 끝자락에서 이 예배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그렇죠? 네. 저도 얼굴은 서울 사람 같은데요. 저는 고향이 저희 나라의 중심인 부산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일 동안 네, 주일 설교가 있었지만 네,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열차에 몸을 싣고 가족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쓴 이제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정점이다. 분당에서 아주 유명하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목회의 정점에 있을 때 로마서를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책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 아, 본문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 그릇이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정말 그가 사랑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온 열방이 흩어져 있는 동족들에게 아주 고혈을 짜내서 자신의 마음, 신학,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고하는 것처럼 전하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9장 말씀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되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9장 14절 오늘 본문 시작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은 갑자기 바울이 질문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본문인데요. 당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고 화자인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큰 물음표를 가지고 전하는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의 때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참 잔인하리만큼 불공평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한없이 절망했던 때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 앞에 그냥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9장 전체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참 바울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9장 1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내가 찐으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진심을 완전 나의 사명을 걸고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을 듣는 그 대상이 아마도 그의 동족인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사실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원 없이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동네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주업해고요. 그리고 왼쪽인 동네 가서 또 주업해다가 또 다른 동네 가다가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회심하고 보니 그의 눈에 밟히는 건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삶과 똑같이 살아내는 유대인들, 그의 동족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고합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의 동족들이여, 이스라엘아,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짓도 없이 당신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그들이 믿기 편한 방법대로 그냥 그들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을 향한 정말 피 끓는 들 끓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9장 6절과 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갑자기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오냐면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아주 지배적인 사상, 그들의 논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죠? 선민사상. 그들의 생각할 때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방법, 그들의 신학, 그들의 율법 속에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란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든,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토록 전하는 선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 그들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논리를 굉장히 반기를 드는 바울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씨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걸 좀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다 그의 후손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면요, 어떤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마을에 자녀들이,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당연히 그 마을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의 아비의 아비의 아비, 그들의 조상, 그 종족의 결대로 쭉쭉 자라나는 마을의 울타리 속에 여전히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니랍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삭의 씨, 이삭의 자손이어야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75세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참 거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 창세기의 수많은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주 그의 삶에 큰 절망, 큰 시험을 한 가지 당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이었죠? 내 자손, 내 자녀가 엄청 많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요?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읽으면 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다가 네 주님하고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좀 감정을 이입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가 보시면 말도 안 된 부르심입니다. 왜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내 지역 환경 상황을 다 내팽개치고요. 낯설디 낯선 곳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순종한 것만 해도 기적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 부르심 앞에 약속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명령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왔는데 지금 내 앞에 현실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권합니다. 내 종 중에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있는데 그와 함께 동침해서 당신의 자손의 태를 이어가는 것이 자손의 씨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하죠.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창세기다 보니까 툭툭 대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딱 끝나면 아 하나님께서 그냥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씨를 이어가시는구나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직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셨거든요. 그 자녀를 주겠다고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통해 재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앞뒤를 다 생략해서 결국 그는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의 태가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9장 앞절에 읽으셨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의 씨,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녀야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당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는 것만 해도 그들이 누리는 영적 이익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삭의 자손이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가 됩니까?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기다림에 지쳐 그 부모들의 선택을 통해 이스마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어떤 도망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정작 뒤에 와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21장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난 자라야만 내 씨로 내가 부를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로마서 9장 10절과 12절 말씀이 있거든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 바로 곧이어 또 창세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이번에는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죠. 그 쌍둥이 이름이 뭐죠? 바로 네,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참 재밌습니다. 성경 방금 여러분 읽은 성경을 보시면요,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형이, 큰 자가 어린 자를, 동생을 섬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부분 바로 앞절 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동생 야곱을 택하겠고 그 형 에서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대 근동의 좀 과장법과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의중이 아니고요,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대체 그 태중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뱃속에서 에서야 너가 더 고약한 마음을 가졌구나, 너가 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구나, 에이 넌 안 되겠어, 나는 야곱을 택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논리로 이런 이야기로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만약 맞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난제 앞에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선이나 악을 행함이 아닌 야곱과 에서 앞에 그들이 행한 어떤 행동이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는 게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긴 이야기지만 짧게 설명하라고 애를 먹고 있지만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이나 악을 행함이 아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졌던 그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선택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오늘 살아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택함을 받는 게 얼마나 갈급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 군대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육군은 아니고요, 해군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2005년에 입대를 했고요. 2005년 9월 딱 이맘때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요. 그리고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후반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직 속에서 다시 갖춰야 될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자대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 4주 동안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해군이었고요. 이제 육군의 그냥 일반 병들처럼 가장 흔한 갑판병이라는 병과에 제가 지원을 해서 해군을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문제는 해군을 갔지만 제가 배멀미가 심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안 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가끔 청년들이 묻더라고요. 그럼 왜 해군에 지원했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 가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육상 근무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한 350명 되는 사람 중에 전체 10명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네, 놀라지 않군요. 그냥 봐도 스마트해 보이죠? 네, 들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육상 근무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별멀미 때문에 죽어도 배는 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한 곳에 모으더라고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아마 2005년 한 10월, 11월 넘어가는 때였거든요. 그 10명을 데리고 뭘 하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육상 근무를 하지만 이제 제가 있던 해군은 진해가 이제 메인 아주 큰 함대예요. 그곳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다음 차선책이 그 파견부대 포항으로 가는 게 두 번째 베스트였습니다. 해병대 1사단 안에 근무하는 해군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최악의 이제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쪽에서 갈 수 있는 목포의 파견병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목포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다는 소문이 나서 그곳에는 아무도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TO가 한 자리여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께서 최후의 2인 속에 저를 한 명 두시고 제 동기 어떤 형님과 함께 딱 두 사람이 남겨뒀습니다. 남은 자리는 목포 한 자리와 그리고 포항 한 자리였어요. 좋다고 하는 이제 진해는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친구들 다 가져가고 저랑 이제 착하게 생긴 어떤 형님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부사관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묻더라고요. 종교가 있냐? 예, 교회 다닙니다. 옆 사람에도 종교가 있냐? 그분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의 하나님을 놓고 열심히, 예, 막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죠? 너의 영성이 쓴지 나의 영성이 쓴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딱 본 순간 포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뭘요? 나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하물며 나의 그런 갈급한 기도조차도 그냥 그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임을 제가 그때 철저히 느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쵸? 이스마엘과 이삭.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슴없이 전합니다. 그건 우리 손에,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이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바울은 변론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여러분 펴져있는 성경 그대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제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과 그 복음의 문제 난제 앞에 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출애굽 시대의 모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가져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이 9장 15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와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전히 불공평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이삭의 씨, 이삭의 자녀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출애굽기 33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여정이 시작되죠. 시내산에 머물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을 때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행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도대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불안함을 그들의 힘듦을 감춰내기 위해 그들의 오랜 습관처럼 또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분노하시죠? 진노하셨죠? 저는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출애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무너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보이십니까? 그게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자리에서 드러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벌써 잊었느냐? 어찌 긍휼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벌써 잊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어떻게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질문하고 삶의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의미 없는 쓸모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심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역이용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조종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찌 긍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 말씀을 이제 바울이 전합니다. 9장 16절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다른박질도 아닙니다. 오직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 삶의 지금의 순간을 단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삶도 그랬거든요. 저는 27 늦은 나이에 대학을 입학했고요. 목사로서는 참 늦은 나이 36에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풀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인생의 단면 단면 단면을 보면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로얄로더라고 하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찍고 신학교 간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으면 하나님 사실 제 삶에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면 단면은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이 잠시 등장합니다. 설교를 적다가 모세의 삶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자로 태어났고요. 버림받았고요. 살인을 했고요. 장인 이드로 그 제사장 양떼를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자리 그 자리에서 구원하고 구출해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 그 글대로 읽으면 예, 순종하고 그냥 우악하고 막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오랜 시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는 결국 밟지 못합니다. 모세 일생을 떠올려 보면 부러운 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깊이 쓰임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동행하심을 누린 은혜는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과 비교해도 아마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모세의 삶을 좀 돌아보면 아,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요, 인생의 마지막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알고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아시죠? 신명기, 계명을 다시 쓰다라는 뜻의 성경이거든요. 그가 너무 사랑한, 일생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긴 삶의 여정을 정리하는 고별 설교문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렇지만 조금도 평탄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설교,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걸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의 삶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순종으로 살았던 모세지만, 결과적으로 비록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모세지만, 어쩌면 바울도 비슷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 그 바울도 모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이 이야기를 그가 너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 엎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이 모세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6절에 이 바울의 고백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무뎌졌는데요, 한 5년,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에서와 그 야곱처럼 두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쌍둥이는 아니고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한 6년 전 추석 때 저희 이제 형님 가정에 하나님 선물로 오셔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임신 6개월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서울에 있던 이제 형님 가정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미혼이었던 엉망진창이었던 강도사로서 부산에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근데 추석 당일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탁 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이제 저 형수죠. 어릴 때부터 모교에 같이 자란 저랑 정말 친한 누님이시거든요. 몸이 좋지 않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한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깜짝 놀랐죠. 가족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지났을까요? 첫째 유산 소식을 문자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 쌍둥이였던 이제 둘째 유산 이야기도 딱 올라왔습니다.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셨거든요. 가장 빠른 열차를 타고 이제 형수님이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열차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어머니는 흘리고 계셨고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차마 저희 형님과 저희 형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취하고 있던 곳으로 가서 소식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 시기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저주를 퍼붓고 싶을 만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저 강도사였거든요. 마치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흐르고 오전쯤 됐을까요? 전화를 해서 형수님께, 저랑 오랫동안 가까웠던 교회 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몸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카톡이라고 하죠. 이제 그 프로필 사진에 일러스트처럼 되어 있는 예쁜 그림이었는데요. 엄마 안에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는 너무 예쁜 그림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바뀌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라는 참 미안한 질문 앞에 저 형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하시지 않겠냐고. 괜찮다 하고 끝는데, 그 믿음 앞에 참 부끄럽고 참 절망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추석이니만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하루하루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도 이 중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족끼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아주 사소한 선택까지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단면이 참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뜬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민 다 선하신 주를 노래.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주님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
앞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일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모든 땅 선하신 주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꼭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정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주권도 없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준비로 인한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충성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가 열리지 않아 자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도 많을 것이고요. 다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 하나님의 열심 아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것 없는 작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의 손에 주어진 그 작은 선택과 주권조차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그 신뢰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독한 열심 아래서 그분의 격렬하심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위로 몸은 떨어져 있고 아버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언제나 주저함이 없는 신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긍휼의 은혜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붙들어 주십시오.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절망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삶의 단면이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의심 많은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쉽지 않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 앞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작은 선택의 주권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